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비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이렇게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 비하해서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은 애굽 사람 밑에서 강제 노역하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왜 그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 뭐 이러면 아마 조선인을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 조센징 이러면 별로 이게 좋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라면 이건 뭐 별로 이렇게 뭐 좀 하찮은 호칭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문화에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하면 그거는 별로 명예스러운 호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못난 자식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모와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자식들이 왜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경우 있어요. 부모가 뭐 못 배웠다거나 부모가 뭐 능력이 없다거나 그래서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부모를 외면하는 그런 자식 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듣지만 사실 못난 자식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부모는 별로 없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못나고 자식이 모자라도 다 이렇게 품어내고 사랑으로 돌보고 뭐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자식이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자녀를 품어내시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별로 훌륭한 모습 아니었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품어내시고 사랑하시고 이를테면 뭐 베드로 같은 사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다 자기를 배반하고 다 자기를 떠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붙들고 계신 거였거든요. 제가 사실 고난주간 지날 때마다 늘 감동받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제자들 발 씻어주실 때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룟유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땅에 있는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못난 자식 부끄러워하지 않고 못난 제자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연약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품으시고 끝까지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뭐 좀 변덕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정말 주님이 사랑 주님 사랑 뭐 그 더 못해서 막 애달파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이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 음성 들리지 않고 이럴 때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우리는 변덕스러워도 정말 주님은 영원한 산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바위 같아서 늘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세요. 9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어제도 그런 거 있었어요. 출애굽기 8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렇게 애굽에만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 자기 백성은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 해야 됩니다.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애굽에만 재앙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는 거죠.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해방에 대한 소식 가지고 와서 뭐 배물든 지팡이 되고 막 나병이 되고 막 나일강 부은이 물이 되고 피가 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드리자고 주장하다가 고생을 더하게 되고 고역이 더 심해지고 집 주지 않고 벽돌 만들어내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아주 굳어지고 완악해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러거든요. 뭔가 눈앞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날 때는 와 예배해야지 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했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더 고생하게 되고 이러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이런 형편 이런 참 절량한 처지가 될 수 있느냐고 주님 앞에 탄식하기도 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믿음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장면도 그래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개구리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 때 몰려오고 이런 거 우리 어제까지 묵상했거든요. 그런데요, 어제까지는요 전부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거였어요. 어제까지는요 뭐 무슨 날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 새 몰려오고 그래도요 힘들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요 짐승의 몸에 돌림병 생기고요 사람에게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고통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 내리는 것을 이렇게 쭉 볼 때 하나님께서요 한꺼번에 애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열 번이나 반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단번에 일하지 않으시고 열 번이나 반복해서 이 재앙을 보면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무서워지고 점점점 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애굽을 무너뜨리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애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1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은 애굽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이라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애굽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요 다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애굽의 요술사도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돼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애굽의 뱀을 집어삼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어죽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애굽이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다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만민 중에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굳이 한 번에 무너뜨려도 되는데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차근차근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시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중한 심판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은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재빨리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잘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듣지 않고 버틸수록 뒤늦게 돌아올수록 오히려 더 후회하고 더 탄식할 일만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지금 문이 열렸을 때 빨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계속 보지만 애굽 왕 바로는요 안타깝게도 점점 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2절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도 있지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바로가 마음을 굳어지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듣지 않을 거야 여러 번 모세에게 경고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거는 모세에게 너무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쉽게 될 일 아니야,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바로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시지 않느냐. 사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구하는 이런 표현은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를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신앙 고백적인 표현인 거예요. 도아디라의 이 루디아가 복음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럴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거다. 이거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 성경 기자들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혹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촉구하실 때 하나님이 바로를 아무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순종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은 성경 기자들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 하면서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지 않으셨는데 뭐, 혹은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순종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순종하고 어떤 사람이 불순종할 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혹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은 성경 기자들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표현,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러면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별로 열어주지 않으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그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절대 주권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거는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현이고, 우리에게는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이런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면 너는 당연히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기자들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런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이를테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날강이 비가 되고 개구리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떼 올라오고 오늘 본문 같으면 정말 돌림병 생기고 악성종기가 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너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너 더 이상 이거 강제노역 시키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백성을 보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굳어지고 강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기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혹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강퍅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기자들이 말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목리를 부리는 거죠. 바로왕 같은 거예요.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목리를 부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별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이거 그러면 언제 없을까요? 바로 이 말대로 되도록 해서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경고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바로 이 말대로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